찬송가 35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35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0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읽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뒤끌어야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들 처녀의 공통점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다 졸며 잤다는 것과 이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이 기름이 다해 꺼져갔다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가리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남녀노소를 물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하며 한정된 자원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서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어떤 분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고서 마치 창고 없이 개업한 장사꾼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비유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는 장래의 준비,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며 잘 준비한 것이고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처럼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며 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갈라디아서를 인용하여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영생을 얻게 됐지만 미련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만을 찾고 구한다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성경적 원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에서 신음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언제나 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고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한 힘겨운 시간들도 힘겨운 상황들도 지나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며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 지금 본문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이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러시아의 그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이별을 하고 언제 어느 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 땅을 등지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도 정말로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6.25라는 커다란 전쟁의 고통을 겪은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가리키는 표현을 볼 때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절을 보면요. 전쟁의 고통을 가리켜서 고초와 재난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쑥과 담즙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여기 나온 쑥은요. 예레미야 9장 15절에 나온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나온 쑥은 쉽게 말해 독한 물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의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나온 쑥도 마찬가지 뜻으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보면 19절에 나온 담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즙은 원래 엄청나게 쓴 물질인데 학자들은 이 여기 나온 담즙이라는 표현이 인간이 이겨내기 거의 불가능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커다란 고난을 겪게 됐다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욱더 괴롭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회개하라고 촉구했건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커다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요만큼도 당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더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21절, 22절,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지금 있는 본문 21절로 22절은 구조적으로 보자면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즉, 이전까지는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커다란 고난을 겪게 됐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문 21절에서는 소망이란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닥쳐온 고난이 너무나 힘겹고 괴롭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물리쳐버린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내 기도를 외면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한 소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완전한 절망으로부터의 소망이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가운데 품게 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2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진멸되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멸, 그러니까 전부 다 죽는 거죠. 싹 다 죽는 거예요. 100명 있으면 그 100명 중에 몇 명이 남는 게 아니라 100명 다 죽는 게 진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는요, 사실 진멸돼야 마땅할 죄예요. 실제 그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사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100% 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도 백성들이 모두 다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난 속에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진멸될 죄인데, 전부 다 죽을 죄인데 진멸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진멸되지 않았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멸돼야 마땅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지 않은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징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돌아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주신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커다란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한 이와 같은 소망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진멸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발견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모두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림조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쟁으로 인해 겪게 되는 커다란 고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커다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확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귀한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